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폐막을 앞두고 새로운 합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합의 초안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에 모든 나라들이 최대한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초안에는 또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2도보다 적게 오르도록 노력할 것도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기후변화 총회의 가장 큰 쟁점은 부유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 국가들도 자금 지원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총회에 참석한 134개 개발도상 국가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종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총회 폐막일은 내일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 노력에 러시아가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유엔 기후변화 총회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에서 기자들에게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를 위해 다음 주 모스크바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크렘린궁이 케리 장관과 푸틴 대통령 간 면담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 유엔 특사가 참여하는 시리아 회담이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존 케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회담의 목표는 휴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어제 163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군 수송기를 통해 토론토에 1차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난민들은 공항에서 쥐스탱 튀르도 캐나다 총리를 비롯해 이민, 보건, 국방장관 등 정부 주요 관료들로부터 직접 영접을 받았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 밤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서 탈출한 난민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열고 환대해야 하는지를 온 세상에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2만 5천 명의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이 최근 시리아와 이라크에 공습을 가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고위급 간부 3명을 사살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스티브 워런 연합군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ISIL의 재정을 담당했던 아부살레 등 고위급 간부 3명을 사살했다며 이로 인해 ISIL 재정 관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런 대변인은 또 연합군이 이라크 라마디에 공습을 가해 ISIL 반군 350여 명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군은 지난주 라마디 일부 지역을 탈환했지만 ISIL은 여전히 이곳의 상당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ISIL이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 재정이 쉽게 고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SIL은 불법 석유 밀매로 5억 달러, 이라크와 시리아의 은행 약탈로 10억 달러, 또 현지 주민들에게서 수백만 달러씩을 강탈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어제 연쇄 차량 폭탄 공격이 벌어져 적어도 22명이 숨졌다고 해외 반정부 기구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번 폭탄 공격은 쿠르드족이 장악하고 있는 하사케주 탈타메르 지역을 겨냥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마을 내 보건소와 청과시장 근처에서 폭탄이 터져 사망자 외에도 수십 명이 치명상을 입었다며 인명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을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유럽에 배치될 이지스 무기 시스템이 레이더에 포착된 미사일을 명중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SM-3 요격 미사일은 이날 하와이 해변에서 발사된 공격용 미사일의 경로를 추적해 공중에서 파괴했습니다. 이지스 무기 시스템을 개발한 미국의 레이시온사는 이번 시험 성공으로 루마니아의 예정대로 올해 말까지 이지스 해상 방호 시스템이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M-3 요격미사일은 또 오는 2018년부터는 폴란드에도 본격 배치돼 운영될 것으로 레이시온사는 내다봤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The abduction of foreign nationals, the enforced disappearances, the trafficking and
남북 당국 회담의 1차 회의가 오늘 오전에 열렸으나 별다른 진척 없이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즉각 핵개발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2년 연속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됐습니다. 많은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10일 공식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안보리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한 이날 회의에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북한에서 계속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가 국제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abduction of foreign nationals, the enforced disappearances, the trafficking and continued movement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외국인 납치와 강제 실종, 인신 매매, 계속 발생하는 탈북자와 망명 신청자들은 인권 침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이드 대표는 특히 북한에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거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안보리가 계속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must continue to take steps that one day will help us hold accountable.
특히 안보리가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파워 대사는 북한 정권에 대해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범죄를 기록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그 같은 범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국제 안보의 위협이 아니라는 일부 이사국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I would like to ask whether those countries think that systematic torture, forced starvation, and crimes against humanity
조직적인 고문과 굶주림, 반인도 범죄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묻고 싶다는 겁니다. 파워 대사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중단시키기 위해 안보리가 정기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영국 대표부의 피터 윌슨 차석 대사는 북한은 전 세계가 자국 내 인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뉴질랜드와 요르단, 프랑스, 리투아니아, 칠레,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도 인권 상황과 관련해 북한 정권에 더욱 압박을 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지난해 안보리가 처음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향후 계획 등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요청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The dire human rights violations continue and in some cases are getting worse.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My government believes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오준 대사는 북한에서 끔찍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안보리가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앙골라 등 4개 이사국은 안보리에서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is not the place to address human rights, nor should it politicize.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의 유재희 대사는 통역을 통해 안보리는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며 인권 문제가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사는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 개최를 반대하며 회의 소집 여부를 묻는 절차 투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파워 대사는 유 대사의 주장을 일축하며 표결을 요청했습니다. 절차 투표 결과 미국과 영국, 프랑스, 칠레, 요르단,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스페인 등 9개국의 찬성으로 정식 회의 소집이 결정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앙골라는 반대했고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습니다. 한편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그레이스 조 씨와 북한 요덕관리소에 수감됐던 탈북자 정광일 씨가 이날 회의 방청석에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의 파워 대사는 발언 도중에 이들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방청석에는 북한 외교관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남북한이 양측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당국회담을 오늘 개성공단에서 열었습니다. 회담은 양측이 기조연설을 통해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교환한 뒤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은 11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제1차 차관급 당국회담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한은 작년 2월 고위급 접촉과 올 8월 고위 당국자 접촉 등 긴급 현안을 다루거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등 특정 현안을 다루는 회담을 가졌었지만 양측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당국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측은 서울 시각으로 오전 10시 40분부터 30분간 첫 전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인 황북이 통일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백범 김구의 애송시로 알려진 야설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1차 당국회담이니만큼 첫 길을 잘 걸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온전하게 잘 걸어가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첫 길을 잘 내어서 통일로 가는 큰 길을 열어봅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으로 북한 측 수석대표로 나선 전종수 단장도 모두 발언해서 시작이 절반이라고 시작부터 첫걸음을 잘 떼야 앞으로 남북관계도 새해를 맞아 전망이 더 밝아지지 않겠느냐고 화답했습니다. 또 겨울이니까 날씨가 차긴 하지만 북남관계는 따뜻한 봄볕이 오도록 쌍방이 노력하자고 덧붙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북남관계를 푸는 회담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불신과 대결이 골수는 깊어지고 장벽은 더 높아졌는데 우리가 장벽을 허물어서 골수는 메우고 길을 열고 대통로를 좀 열어나갑시다.
한국의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전체 회의가 끝난 뒤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양측이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현안 문제에 대한 상호 입장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양측이 제시한 의제와 관련해서는 회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언급을 피했습니다. 남북한은 이어 오후 6시 15분쯤 양측 수석 대표끼리 남북 현안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한 2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전체 회의가 끝난 뒤 7시간 만에 열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늦게 재개된 겁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회담 재개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아직 가닥이 덜 잡힌 때문이라고 말해 양측이 입장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렸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리 의제를 조율하지 않고 열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한국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희망하는 북한 사이에 의제 선정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됐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성공단으로 출발했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출발 직전 대표단과의 환담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당국회담의 정례화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홍 장관은 앞으로 중요한 것은 8.25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의 동력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8.25 합의에는 이산가족과 민간교류 문제도 포함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국회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 측에선 황 차관을 비롯해 김의도 통일부 국장과 손재락 총리실 국장 등 3명이, 그리고 북한 측에선 전단장과 황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등 3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수소폭탄 개발 발언을 일축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At this point, you know, the information that we have access to calls into serious question.
조스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의 주장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최근 평양의 혁명사적지를 시찰하면서 수소폭탄에 폭음을 울릴 수 있는 핵보유국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 정권의 정책과 행동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가하는 위험과 위협, 그리고 동맹인 한국뿐 아니라 영내 다른 국가에도 불안정과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욕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we take very seriously the risk and the threat that is pos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ir ambitions to develop a nuclear weapon.
미 국무부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수소폭탄 개발 발언을 전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알고 있다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We've seen the Korean, North Korean state media reports on those claims. I cannot and will not comment on intelligence matters other than to say we continue to call on North Korea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and obligations.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보 사안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의 국제 의무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관련 활동 역시 모두 중지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North Korea must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nd cease all related activities immediately.
커비 대변인은 미국은 6자회담 재개를 원하고 북한은 진정성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변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강조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ands united in its firm opposition to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불법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지킬 때까지 번영과 안전을 얻을 수 없을 것이며 계속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 중인 최첨단 해상요격미사일의 시험 비행이 성공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은 8일 일본과 공동개발 중인 해상요격용 스탠다드 미사일 SM-3 블록2A의 비행시험이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두 나라가 이날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산 니콜라스 섬 해역에서 운동에너지 탄두의 사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험은 개발 최종 단계의 하나로 상대의 탄도미사일 탄두를 요격하기 직전에 최종 사출 능력을 시험하는 겁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이런 구체적인 목적 때문에 이날 요격 시험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M-3 블록2A는 기존의 스탠다드 미사일보다 속도와 사거리, 탐지 능력을 더 높여 중거리와 준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요격 미사일이 북한의 노동미사일 요격에 적격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M-3 블록2A는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과 일본 방위장비청의 협력 아래 미 방위산업체인 레이티온과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새롭게 출범한 일본 방위장비청의 와타나베 히데키 초대 청장은 지난달 워싱턴 강연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지적하며 SM-3 블록2A 개발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witnessing North Koreans developing nuclear weapons.
와타나베 청장은 두 나라가 2001년부터 스탠다드 미사일 프로그램 연구에 착수해 2006년부터는 SM-3 블록2A 공동 개발을 시작했다며 내년에 최종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해상과 지상, 우주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망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의 경우 현재 4척인 SM-3 미사일 탑재 이지스함을 8척으로 늘리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SM-3 블록2A 미사일을 2018년까지 이지스함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이스라엘이 북한에 40만 달러어치의 금을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북한의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40만 달러어치의 금을 수출했다고 이스라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와 하레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관세청의 데이비드 후리 국장은 9일 이스라엘 의회 청문회 출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후리 국장은 유감스럽게도 북한으로 금이 수출됐고 이 사실이 적발돼 유엔에 설명을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한 대북결의 1718호에서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후리 국장은 언제 북한에 금을 수출했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 2011년 이후에 북한으로 수출된 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북한에 금을 수출하려던 시도는 차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후리 국장은 2011년 이후 북한에 수출된 것은 책과 치과용 인공치아뿐이라며 그마저도 2014년에는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 경제위원회의 에이탄 카벨 위원장은 북한에 금을 수출한 것을 비판하면서 북한으로 수출된 금이 먹을 것도 없는 주민들에게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의회 경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 금지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북 수출을 금지한 사치품에는 포도주와 담배, 연어, 요트, 화장품, 모피, 금, 은, 휴대용 컴퓨터, 스포츠 장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다른 수출품도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전력 분야의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이 전력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평양을 방문 중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에너지부의 안톤 이뉴친 차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10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대표단이 북한 정부와 전력에너지 협력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지난달 30일 협정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두 나라는 전력기술 교류와 전력에너지 공급, 관련 기반시설 건설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두 나라 간 전력 분야 협력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현재 러시아의 전력을 함경북도 라선시에 공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에 따르면 러시아의 라오 동부 에너지 시스템은 이미 라선시 인민위원회와 사전 타당성 조사를 끝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오 동부 에너지 시스템의 세르게이 톨스토그조프 사장은 올해 안에 라선에 15에서 4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고 지난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밝혔습니다. 톨스토그조프 사장은 전력 공급 사업을 위한 예비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가장 적합한 전력 공급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전망과 선로 전압의 종류에 따라서 사업 비용이 달라질 것이라며 110에서 220kV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톨스토그조프 사장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북한에 대한 전력 공급을 400메가와트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풍력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도 북한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라오 동부 에너지 시스템은 북러 접경 지역 양쪽에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공식 착공돼 2년간 진행될 이 공사를 통해 러시아 연해주와 라손 지역에 각각 두 곳의 발전 단지가 조성돼 총 40메가와트의 전기가 생산됩니다. 이 사업에는 5,500만 달러에서 6,200만 달러 정도가 투자될 것이라고 러시아 풍력협회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측은 발전소 건설 예정지에 풍력 측정기를 설치하고 기상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풍력발전이란 바람에너지를 풍력 터빈 등의 장치를 이용해 기계의 에너지로 바꾸고 이 에너지를 이용해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아일랜드 정부가 세계 식량계획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미화 26만 5천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대북 영양지원 사업과 관련해 26만 5천 달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10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일랜드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식량계획이 지난 2013년 7월 새로운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래 아일랜드 정부가 이 기구를 통해 지원한 금액은 90만 달러에 달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각국 정부의 기부금으로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게 영양강화식품 등 식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의 달린 타이모 북한 사무소장은 지난 7일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지원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추가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모 소장은 이날 러시아의 관영 매체인 이타르타스 통신에 현재 대북 사업을 위해 모금된 금액은 목표 금액의 53%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제사회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목표한 금액은 1억 6,780만 달러지만 9일 현재 모금액은 9,230만 달러로 목표액의 55% 수준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세아 인프라 투자 은행 AIIB의 설립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구체화와 함께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투자 가능성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아세아개발은행 ADB 사례로 본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개발 방향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보고서를 낸 현대경제연구원 이혜정 연구위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아세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은 어떤 단계까지 현재 와 있습니까?
2013년 10월 중국이 창설을 제안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은요, 그 57개국이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해서 한국은 회원국 가운데 현재 5위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 올해 연말에 출범을 목표로 했었지만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가 조금 지연되면서 내년 1월 중순에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연구위원께서는 북한의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 이 AIIB의 지원이 가능한 분야를 몇 개를 꼽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들입니까?
AIIB에서 주력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들을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게재를 하고 있는데요. 또
네.
북한도 그 10개년 개발 계획을 중심으로 중점 투자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2011년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야를 종합 검토하여서 뽑아봤는데 그 다섯 가지 분야가 에너지, 교통, 관광 특구, 환경 문제, 상하수도 문제 정도로 그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점 투자가 좀 가능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분야 가운데 남북한이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또 북한이 어쩌면 가장 관심을 가질 분야이기도 할 텐데 아마 관광 특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관광 분야의 ADB 지원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DB에서는 1992년부터 1992년부터 1997년까지 네팔의 관광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총 893만 달러의 비용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요. 네팔의 제2도시인 포카라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관광 명소를 정비하고 관광객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그 차관 및 기술 지원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특구 개발에 AIIB를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선 그 네팔의 경우에는 그 관광지 주변 도로 정비라든지 그 포카라 공항 현대화 관광 서비스 센터 건설 부문에 대한 차관 지원이 있었고 관광이나 호텔 경영 관련 인적 자원 훈련이라든지 그 주요 관광지 주변의 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 같은 것들이 진행된 바 있는데요. 금강산에 대해서도 뭐 관광 서비스 센터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인력 훈련 뭐 내지는 환경 관련 연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AIIB 입장에서 북한에 투자를 할 경우에 어떤 당위성 같은 것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렇게 가능할까요?
네. 우선은 북한 스스로도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외자 유치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AIIB도 국제금융기구 때문에 그 관련 거시경제 지표를 제공한다든지 뭐 좀 적극적인 노력들을 좀 보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투자가 그 나라의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네. 좀 안정된 그런 것이 그 증명이 돼야 될 텐데 북한의 네. 지금 현재 그 상황 같은 것 이런 것이 국제적으로 보기에는 어떤가요?
글쎄요. 일단은 북한이 뭐 AIIB의 회원국으로서 가입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가입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떤 노력들로 인해서 그 총회의 승인을 거친다면 회원국의 자격을 갖추시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 비회원국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뭐 세계은행의 경우에도 당시 비회원국이었던 팔레스타인이나 동티모르, 코소보 등에 개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좀 노력을 보인다면 뭐 일단 단계적으로 투자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AIIB를 활용해서 사회 기반 시설을 그 인프라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어떤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북한 민생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사업성 있는 대북 인프라 개발 사업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 AIIB 사업은 기업이 그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국 정부에서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 정부에 필요한 또 경제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그 기존의 광역 두만 계획이라고 GTI가 있는데 여기에 북한이 가입을 했다가 지금 탈퇴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북한의 재가입을 유도하고 이 GTI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북한, 중국 동북 삼성, 극동 러시아의 그 물리적 교통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좀 역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앞서 그 다섯 가지 분야 중에서요. 관광에 네.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 북한이 네. 또 관심을 갖는 가장 그 예. 중요하고 큰 분야는 어떤 예. 걸 꼽을 수 있습니까?
뭐 다섯 가지 분야 모두가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뭐 에너지 분야도 지금 북한이 실제 가동되고 있는 발전소의 발전량이 1990년에 한 8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도 그렇고 교통 부분에서도 북한이 지난 한 45년 동안 철도나 도로 연장이 30% 증가하는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교통 분야에 대한 그런 투자들 또 환경 부분 에서도 북한이 그 GDP 1000달러당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남한의 한 10배 수준 정도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청정에너지 부분 개선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상하수도 부분에서도 북한의 연간 취수량이 남한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 모두가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연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이혜정 연구위원을 연결해서 출범을 앞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를 활용한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인프라개발 방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9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남북하나재단의 기술교육 훈련 프로그램 중 보석 디자인 과정에 참가해 만든 작품들을 서울 인사동의 한 전시장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취하는 곳에서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종로구 인사동의 한 전시장.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탈북 청소년 9명이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공부하고 만든 목걸이며 반지 같은 장신구들,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책과 작품 제작서들이 한자리에 펼쳐졌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작품을 보는 그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이 전시회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주최한 청소년 기술교육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의 작품을 모은 전시회인데요. 작품을 만든 탈북 청소년들이 직접 나와서 방문객들에게 자신의 작품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달 모양과 둥근 달 모양을 형상화한 작품도 있고요. 새싹부터 큰 나무가 되기까지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도 있는데요. 보석 디자인에 참여한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보면은 작품의 그림 보면은 반달 모양은 약간 덜 밝을 때라서 과거를 의미를 담았고요. 그다음 동그란 달은 제일 밝을 때잖아요. 그걸 미래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숫자 1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데 그 숫자 1은 라틴어로 뭐 문이라는 뜻인데 얼굴 두 개를 가진 신이에요. 그 신 하나는 과거를 보고 하나는 미래를 보는 신. 그래가지고 항상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생각하자는 뜻으로 만든 거예요. 상당히 색달랐어요. 보석에 대해서도 많이 알았고 세련된 보석. 아무튼 언제나 세상 망해도 보석은 항상 있다는 그런 것도 알고 정말 즐거웠던 시간을 보냈어요.
싸굴로 시작해서 조금씩 커가는 마지막엔 엄청 무성한 그런 잎을 이루는 그런 나무잎처럼 성장하고 발전하는 제 미래를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꽃잎에서 네. 이게 이슬이 불러서 꽃이 망울해져서 꽃이 피어나는 그런 형상을 해보았습니다. 누군가 관심과 사랑에 의해서 피어나는 저런 미래라고 네,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탈북 청소년들이 가족의 사랑, 꿈, 열정, 희망을 보석 장신구에 담았습니다.
희망을 품으면서 자라난다는 의미를 담고 이 꽃 봉오리 목걸이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 브로치는 희망을 품었던 봉오리가 자라서 희망의 꽃이가 되었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제 브로치를 만들었어요. 작품하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통일이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탈북하면서 옛날에 겪었던 일과 경험을 삼아서 앞으로 미래를 밝게 살자는 의미를 만든 거예요.
이 학생들이 지도한 사람은 보석 디자이너 홍성민 씨. 홍성민 예술 감독은 이 전시회의 제목을 통일은 행복 약속이라고 붙였는데요. 홍성민 예술 감독은 학생들의 작품 속에서 행복에 대한 열망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어린 시절의 추억들, 그리고 자신이 훌륭한 어른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통해서 이 통일된 우리 한국의 모습들, 그래서 이것이 행복 약속이라는 의미를 담고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한 3개월은 홍성민 예술 감독에게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됐습니다.
이 아이들 역시 추구하는 것 자체는 남과 북도 아니고 이념이나 체제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그 행복, 그 행복에 대한 열망을 갖다 이번 전시회에 보여드릴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게 멀고 있거나 두렵거나 어려운 것들이 아니고 우리 곁에 있는 아주 쉽고 또 우리의 노력에 의해 갖고 빨리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일의 어떤 개념을 이런 전시회를 통해 가지고 펼쳐드리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많은 어른친 분들이 찾아오셔서 이 전시를 보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는 연극 배우 윤석화 씨도 함께했는데요. 윤석화 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들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뭐 눈 맞춰주는 거 그나마 어른으로서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탈북 그 청소년들이 보석 디자이너의 꿈을 갖고 이 일에 그냥 조금 마음 얹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꿈이 있는 한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들이 꿈이 시작이지만 앞으로도 많은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용기와 그리고 축복을 드리고 싶네요.
이번 전시에 참가한 이태용 학생의 학교 선생님도 함께했는데요. 선생님은 평소 이태용 학생의 성품이 이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앞으로 이렇게 많은 가능성을 보면서 굉장히 대견스럽고 그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태용이는 굉장히 그 깊은 정이 있고 뭘 나누기를 잘하고 통일이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이 첫째로 간절하고 통일이 되면 그 이제 쟤네들이 소망을 가지고 가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그들을 이렇게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정말 그런 사랑을 이제 나눠주는 그렇게 하겠구나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제 소망을 품고 있어요.
본인들이 그리고 연습하고 그랬던 시간의 기록들입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양쪽에 보시는 이 작품들이 5점, 4점 이 작품들은 우리 학생들의 작품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9일 개막한 통일은 행복 약속 전시회는 오는 15일까지 종로구 인사동 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더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서울 한강에서 6.25 전쟁 때 폭탄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어제 오전에 한강 철교 남단 물속에서 폭발물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는 의심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한강 바닥을 청소하던 한 잠수부가 발견을 하고 신고를 했는데요. 군인 출신이었던 이 잠수부, 수중 7m 아래에서 폭탄의 뇌관을 봤다는 겁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6.25 전쟁 때 사용했던 불발탄일 것 같다는 추정을 내놨고 어젯밤 이 폭발 가능성은 적지만 안전한 인양을 위해서 오늘 새벽에 한강철교 일대의 교통을 통제하겠다. 그렇게 해서 인양하겠다 이런 예고를 했습니다.
60년 넘게 물속에 잠겨있던 불발탄의 실체가 확인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군과 경찰, 소방인력 80여 명이 투입된 폭탄 제거 작전이 새벽에 펼쳐졌습니다. 새벽 1시 반부터 한 2시간 정도가 걸렸는데요.
네.
한강 철교를 지나는 전동차, 또 KTX 고속열차 운행이 중단됐고요. 주변을 오가는 배 모두 통제가 됐습니다. 공군 폭발물 처리단 소속 군인들이 이 불발탄 추정 물체를 조심스럽게 끌어올렸는데요. 만약에 폭발을 한다면 수중에서는 300m, 지상에서는 2.4km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서울시 대테러 담당자의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전하게 인양된 불발탄, 길이가 130cm, 무게가 450kg의 폭탄이었습니다. 군과 경찰은 한국 전쟁 때 사용됐던 미국 공군의 항공기 투하용 폭탄이라고 밝혔고요. 인양된 불발탄은 인근에 마련된 폭발물 처리장에서 무사히 해체 작업을 마쳤습니다.
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11년째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이 됐다고요?
네, 한국을 세계로 연결하는 관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다시 한번 세계 최고 공항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여행 전문 잡지 글로벌 트래블러가 주관하는 이 독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인데요. 세계 최고 공항에 선정돼 어제 미국 LA의 한 호텔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 한국이 글로벌 트래블러가 선정하는 최고 공항상을 받은 것은 개항한 지 3년째인 2004년과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11번입니다. 11번째였던 지난해에는 한국 인천공항이 이곳에 명예전당에 또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축하할 일이군요. 아시아 최고도 아니고 세계 최고에 오른 인천공항,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글로벌 트래블러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최고점입니다. 이 잡지는 1년에 한 번씩 세계 여행 분야 최고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이 시행하고 있는 이 사전에 지문 등록을 한 여행객이 간편하게 출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는 자동 탑승 수속 전용 구역, 또 각종 여객 편의를 위한 자동화 서비스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 저명한 여행 잡지의 독자들은 어떻게 보면 여행을 가장 많이 다녀본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이들의 그 인정하는 세계 최고 공항이 한국 인천공항이 된 겁니다. 한국에 이어서 세계 2위 공항으로 꼽힌 곳은 인천공항이 건설했을 당시에 모델로 삼았던 싱가포르의 창의공항이고요. 세 번째는 독일의 민헨공항이 선정됐습니다. 최고 공항상을 받은 인천공항공사, 이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공항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혁신에 앞장서서 스마트한, 아주 똑똑한 공항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80대 할머니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재판 소식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네.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동안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경상북도 상주의 한 마을단체가 수사 대상에 올라서 뭐 파탄이 난 그런 사건이기도 한데요. 사건이 일어난 것이 올해 7월입니다. 마을 회관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이 신음을 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고, 이 중 2명의 할머니가 숨진 사건인데 농약 사이다 사건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누군가가 고의로 사이다병에 살충제를 넣은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 마을에 사는 82살 박모 할머니였고, 그동안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80살이 넘은 할머니가 어떻게 범인으로 지목이 된 것인가요?
이 마을 할머니들이 마신 사이다에 농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살충제 성분이죠.
네.
마을 회관에서 사이다를 나눠 마실 때 혼자 마시지 않았던 박 할머니가 애초부터 범인으로 지목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이 이 박 할머니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이유였는데요. 82살 할머니가 이 농약 사이다 사건의 가해자가 된 이유, 마을 회관에서 친 할머니들의 10원짜리 화투가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10원이면 정말 심심할 때 노인들이 즐기는 심심풀이 화투 정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원이면 요즘 뭐 굴러다녀도 크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아주 작은 동전입니다. 특히 노인들이 치는 화투는 뭐 돈을 계산하기 때문에 점수도 계산하고요.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해서 뭐 그 누구도 크게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정도인데요. 문제는 사건 전날 이 화투놀이 때문에 다른 할머니들과 박 할머니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사실이 병원 치료를 받고 회생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진술로 밝혀진 겁니다. 박 할머니 집에서 농약 성분이 같은 농약병이 발견됐고요. 또 그 할머니의 옷과 소지품 중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그리고 다른 할머니들이 병원으로 실려갈 당시 박 할머니가 좀 인신적인 행동을 한 것이 마을의 그 폐쇄회로 TV에 담겨있던 겁니다. 할머니들의 가족과 변호인들은 증거 없이 정황만 가지고 사건을 몰아가고 있다, 이런 취지로 변호를 했지만 검찰이 오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에 이어서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또 피고 박 할머니의 최후 진술이 진행되고 있는 시각인데요. 오늘 안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이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적인 재판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예비 배심원 2명을 포함해서 9명의 일반 국민이 이 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 외에도 지난 닷새간 이 재판 과정을 모두 지켜본 일반 국민 배심원단이 성의와 평결을 내리는 건데요. 배심원단이 내리는 뭐 유죄, 무죄 평결은 권고적인 효력만 있지만 재판부가 참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의 재판은 상심됩니다. 세 번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 구역인 지방법원에서 1심을 하게 되는데 만약 피고가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되고요. 2심 판결에서 불복하면 다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최상위 법원인 대법원은 재판을 통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은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주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시리아의 반정부 단체들이 아사드 정권과 평화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가 최근에 국제사회 분위기와 달리 시리아 난민들을 환대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리아 관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시리아의 반정부 무장단체들이 평화회담을 위한 과정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비공개 회의를 가진 끝에 합의를 했는데요. 그동안 협상 대상으로 인정치 않았던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사드 대통령의 존재를 인정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성명에 따르면 이 아사드 대통령의 존재는 과도 정부를 구성할 때까지만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한 발 물러선 건데요. 반군 측은 협상 전에 무조건 아사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현지 관측동들은 이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 정부가 출범하면 아사드 대통령과 측근들은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난달 오스트리아 빈에서 합의한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협상을 시작합니다. 시리아 반정부 세력과 아사드 정권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건데요. 시한은 6개월입니다. 그 안에 과도 정부를 구성한 뒤 유엔이 참관한 가운데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정부 단체들의 이번 합의로 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틀과 장치가 마련된 거죠.
내년이 시작된 지 4년 반 만에 드디어 제대로 된 협상이 시작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내전이 시작된 지난 2011년 3월 이후에 무려 25만 명 이상이 시리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11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다른 도시 혹은 다른 나라들로 피란을 떠나 유랑생활을 하고 있죠. 국토는 폐허로 변했고 국가는 여러 갈래로 이제 파탄이 났는데요. 그야말로 답이 안 보이는 참혹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시리아인들과 국제사회는 협상을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ISIL에 대한 공세는 계속되고 있군요.
예, 과격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이죠. 이 ISIL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공공의 적이 됐는데요. 시리아에서도 독불 장군처럼 야만적인 폭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 국방부는 10일 이 ISIL의 점령지를 최근 공습해서 재무 담당 최고 책임자 등 주요 간부 3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 국방부의 발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ISIL의 돈줄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ISIL은 그동안 점령지에서 현금을 무자비하게 갈취하고 대량의 석유를 밀매해 전투 자금을 조달해 왔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재무 담당 아부 살레는 이런 ISIL의 자금을 관리하는 최고위급 인물이었죠.
그런데 ISIL이 석유를 시리아 정권에 판매해왔다는 소식도 있군요.
예, 미국 재무부 고위관리가 밝혔는데요. 시리아 북부 지역을 장악한 ISIL이 아사드 정권에 매달 미화로 4천만 달러 상당의 석유를 팔았다는 겁니다. 애덤 수빈 미국 재무부 테러리즘 재정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10일 영국 런던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 ISIL이 지금까지 석유 밀매로 5억 달러를 챙겼고 장악 지역의 은행들을 털어서 10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ISIL은 아사드 정권과 싸우고 서로 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전투를 하면서도 뒤에서는 석유 거래를 한 셈이라고 수빈 차관 대행은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석유가 터키 등 여러 지역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석유가 아사드 정권에 팔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ISIL이 많은 석유를 터키에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지 않았나요?
예, 지난 8일에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가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ISIL이 점령한 이라크 유전에서 생산한 석유가 대부분 터키로 밀수출되고 있다면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전해드렸듯이 ISIL이 그 이라크와 시리아 북부 지역에 넓게 이렇게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의 석유는 시리아 정권에 판매하고 있고 이라크에서의 그 석유는 이렇게 터키로 많은 양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터키는 최근 러시아 전투기 격추로 인한 러시아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시리아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죠. 앞서 시리아 난민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
예.
파리 테러 참사 등 여러 테러들이 발생하면서 시리아 난민 수용에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많은데 그런데 캐나다는 다른 모습을 보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예. 총리가 직접 캐나다에 입국하는 난민들을 공항에서 환대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캐나다의 자유당 정부는 앞서서 내년 2월까지 시리아 난민 2만 5천 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163명이 10일 캐나다 공군 수송기를 통해서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쥐스틴 트뤼도 총리가 관리들까지 대동하고 직접 공항에 마중을 나간 것이죠.
총리가 직접 난민들을 환대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데요. 이유가 뭡니까?
캐나다는 지난달 보수당 정권이 물러나고 자유당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과거 그 보수당의 하퍼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시리아 난민들의 추가 유입에 거부 입장을 밝혔었죠. 하지만 신임 트뤼도 정부는 난민들에게 우호적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난민들에 대한 캐나다의 전통적인 인도주의 입장과 또 다문화 옹호 차원에서 검증된 시리아 난민들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테러 위험 때문에 시리아 난민 수용에 매우 신중한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는 많이 다른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내년까지 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야당인 공화당의 반발이 아주 거세죠. 특히 최근에 파리 연쇄 테러 또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테러 참사가 발생하면서 일부 주지사들은 난민 수용에 거부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철저한 검증 작업이 확보되기 전까지 난민들은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높아지고 있죠.
네, 캐나다는 어떤가요?
존 맥칼럼 이민 장관은 10일 레바논과 요르단에서 매일 평균 시리아 난민 800명에 대한 입국 심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테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동행 가족이 없는 남성들은 수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뤼도 정부는 지난달 출범 이후에 이미 수백 명의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민간 여객기를 통해 입국했는데요. 10일 트뤼도 총리가 마중 나간 난민들은 처음으로 캐나다 공군 수송기를 통해 입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맥칼럼 이민 장관은 캐나다 10개 주 모두 난민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12일 토요일에도 난민들을 태운 수송기가 몬트리올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지구촌 오늘 아시아 소식 하나 잠깐 더 알아볼까요?
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11일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이 취임 이후 세 번째 방문인데요. 사흘 동안 경제와 안보 등 다양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라면 거의 매년 인도를 찾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일본과 인도 정상들은 해마다 안보 상호 방문을 통해서 우호를 다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물론 두 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목표가 서로에게 이제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모디 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면서 인도판 동방 정책을 통해 대대적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고 일본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내는 국가죠. 게다가 최근에 안보법 통과로 군사 장비의 수출길이 열리면서 보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인도 고속철도 사업이 핵심으로 505km에 달하는 뭄바이와 이 아메다바드 구간에 일본의 신칸센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에 관해서 서로 합의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오늘 미국 이야기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미국인들이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등 시기와 명절에 맞춰서 집을 어떻게 예쁘게 꾸미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